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30페이지 함께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요즘에 그 신조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유행하는, 유행이라기보다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이 신조어는 아닌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나가.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가나안이. 성경의 지명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 그런데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 설문조사를 보고 이렇게 전화로 전화신방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는 떠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수가 대단히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나감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 진짜로 교회다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싶어서 다른 교회를 차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현상을 교회가 나간다고 누가 진짜 교회냐면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교회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고질적인 그 질병에 대한 혐오 또 안타까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혹은 포기 더 이상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두고 교회가 나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참 두려운 현상입니다. 그게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회들 마치 한국을 보면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대한학교라는 것이 십몇 년부터 이렇게 출현하게 됐어요. 공교육에 대한 대한학교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대한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단이 철저하게 무너져요. 차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단이 무너지면 신학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지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개념의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무너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독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미 대한교회들 중에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자금을 출연해가지고 전세로 집을 얻던 큰 건물을 얻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예배를 해요. 교회 이름 없고 십자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 나누는데 목사가 없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할 것 다 해요.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선교라기보다는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다 말씀으로 같이 예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질서, 정통적인 교회의 질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게 혐오스러워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거부해요. 유계 질서 없어요. 다 형제님으로 통해요. 자매님으로 통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걸 깨달은 후에 루터는 과감하게 95개조 반박문을 실으면서 루터가 핵심 삼았던 것은 바로 이 의신칭의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간주해요. 그리고 나서 카톨릭 교회는 결국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선언하고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해석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거기서 뛰어나온 프로테스트, 이 프로테스탄트는 자기들이 나오면서 이름을 달고 나온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저항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좀 더 훌쩍 시대를 좀 넘어서 영국에 20세기 초에 그 영국의 영성을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은 그래서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포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포라고 하는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선포된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이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방편, 우리가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믿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가 성례전이에요. 성찬과 세례.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례전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례전을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라라고 우리 종교개혁 전통은 그래요. 우리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대략 한 세 차례 이렇게 하는데요. 성례를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듣고 보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결국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오셔서 이루셨고,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손꼽히는 하나가 뭐냐면 선포라는 개념이에요. 선포. 선포라고 하는 것은 케리그마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우리가 쭉 읽지만 읽어보셨지만 구약은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들이에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들의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통튼 이 기독교의 핵심은 가치는 선포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랬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 구약의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사도들이 선포해요. 그리고 교회가 됐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단순히 말이 전해지는 것을 떠나서 초월해서 그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나는 실존적인 이 단어예요. 이게 선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포라는 말은 말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것을 설명하듯이 선포라고 하는 작업은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 신자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들어오시는 작업이 선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거룩과 성실과 의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선포라는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선포하는 이 과정, 이 작업, 이 프로세스에는 어떠한 다른 것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이 선포자, 이 말하는 자의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욕심과 어떤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선포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선포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선포자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선포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그 선포 앞에 선포를 받아들이는 듣는 성도는 오로지 그 하나님만의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속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작업, 일하신 그 시간이 바로 이 선포라는 시간이에요. 선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들으려고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오감을 다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에 초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개념을 놓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갔었을 때 갈라디아에서 선포했던 그의 말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펜으로 썼던 머리로 상상해서 고안해냈던 어떤 설교문을 전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전하는 내 말과 이 전도함은, 이 전도가 선포,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이것이 곧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 있다. 자기의 말재주와 수사 언변술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졌다. 왜?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와서는 1장 5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닌 거예요. 2장 2절에 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거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바울의 선포는 그의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해서 자신의 목적을 유익하게 이루어내보려고 사람들을 꼬드기거나 그들을 현혹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누가 이렇게 지금 교회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왜?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선포한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참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태도예요. 이들은 분명 선포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선포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선포가 갖는 특징,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태도, 전하는 자가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그것을 받을 때에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체험하고 있었다. 대단한 거죠. 이 신생교회가 이랬다는 것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선포라고 하는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이 바로 여기,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갇힌 하나님의 말을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에 갇혀있는 그 말씀을 영어로, 독일어로 계속해서 화란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가둬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유화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무기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5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는 선포되고 있는가, 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도는.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서 뿌리를 내려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유대교회를 본받았다, 바울이 칭찬을 해줘요. 유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난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그와 같이 너희들도 핍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었어요. 핍박이었는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들 당시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이 핍박이라고 하는, 유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늘 곁에 있는 거예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박해, 그들이 직면한 이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대단히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명예로운지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물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늘 그렇게 핍박과 함께 복음을 접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손쉽게 손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내게 아무리 잘 드는 양날의 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칼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와 같이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 그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유대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세기 크리스천들은 현실 속에서, 아니 매일처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능력 있구나. 이것을 매일처럼 확인했어요. 우리는 과연 1년에 몇 차례나 과연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 성도들은, 유대인 성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바울이 15, 16절에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금하고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임했다, 임하였느니라라고 표현하는 이 강조하는 동사를 보면 이미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당하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47년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기 한 4, 5년 전에 이미 유례 없는 큰 기근이 유대 땅에 임했었고, 한 2년 전 49년에는 에루살렘 성내에서 벌어진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었고, 또 지금 51년도에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핍박을 당하게 돼요. 핍박보다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바울의 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들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다. 물론 곧 있으면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겠지만요. 아무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우리 1절에서 보듯이, 1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함이 유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것과 아주 유사했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말씀의 이 능력과 역사함이 어떤 것인가를 고난 가운데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우리가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294면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마게도냐의 교회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 우리 본문 쓴 대략 한 6년 뒤에요. 그러니까 6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도리어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예루살렘을 위한 풍성한 헌금이 드려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었어요. 대략 한 6, 7년이 지난 지금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는 지금도 신실하게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기억하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이들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13절처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이 고난이 없는 현실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이 고난이 없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으면 그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했던 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그런 확인할 방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영광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만치 않는 현실, 고난은 없지만 늘 고민하고 다투고 또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면서 넘어야 하는 이 현실 속이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고 있고 품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 내가 믿는 말씀으로 이 현실을 넘어보자. 그래, 넘어보자. 아,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늘 경험하시며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가치와 그것을 품고 사는 성도의 명예를 늘 기억하시며 확인하시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4시간 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정의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교회처럼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건강한 교회였냐? 오늘 말씀에만 제안해서 보면은 바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참으로 부족한 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그것은 저의 권위를 세우거나 저에게 어떤 복종하기를 원하는 저의 의도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의도하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자는 참 불행한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못난 자예요. 하나님의 선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보면 물론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고 잊어먹지 않도록 웃긴 소리도 더하고 좀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면서 조는 성도들도 깨우고 이게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아, 오늘 재밌었어. 그것만 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오직 이 선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기 위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외하고 오직 설교자도 거기에 집중하고 듣는 성도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아, 이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의 시간이지라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고 믿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이것이 곧 오늘 정의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그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 하여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가치,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명예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